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 극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던 프로그램 가운데 인생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처럼 만들어 놓은 재미난 것인데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다라고 설정을 하고 어느 갈림길을 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재미있게 극화시켜서 그려낸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동일한 사람의 인생이었지만 하나의 선택으로 하나의 갈림길을 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는 것을 재미있게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아의 삶도 이런 인생 극장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아가 한 사람의 삶이지만 두 가지의 인생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레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입니다. 레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통해 언약의 역사를 이루셨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버려진 자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가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레아의 인생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관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레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레아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펼쳐진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한 점만 보더라도 레아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아는 처음부터 등장하는 그 시간부터 동생 라헬과 비교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조금 앞에 있는 창세기 29장 앞부분을 보면 라헬과 레아의 등장에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교되는 인생이었어요. 이런 느낌을 받는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늘 비교되는 삶,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한 것 같고 누구보다 사랑을 덜 받은 것 같고 외모적으로나 주변 환경으로나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사랑하는 아버지 라반에게 이용당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을 잡기 위해서 라반은 결혼을 라헬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결혼을 시키죠.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라헬을 위해 고생하고 라헬을 기다렸던 야곱에게 라반은 레아를 줍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남편에게 있어서 이유 없이 어쩌면 미움을 받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 함께 있었지만 남편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에 슬픔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결핍이 많았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함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해준 남편, 남자에게 내가 시집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나를 시집 보내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레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생 라헬과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아는 아이가 있었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고, 라헬은 사랑은 받았지만 또 한동안은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은 끊임없이 두 자매가 서로 갈등하고 그 안에서 분쟁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두 자매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레아가 아이를 낳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레아가 이름을 짓는데 그 모든 이름에 자신의 상처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32절에서는 첫 아들 르우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보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서는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가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4절에서는 셋째 레위를 낳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은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좀 바라봐 주겠지, 나랑 마음을 같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아이를 셋을 낳았으니까 글쎄요, 아무리 시간이 빨리 걸려서 연년생으로 낳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3년에서 4년의 시간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두 살 터울로 낳았다고 생각하면 6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 내내 레아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도 딱하고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32절부터 34절까지의 레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의 삶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셨다, 나를 들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레아의 시선은 끊임없이 남편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충족함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레아가 갖고 있는 참된 슬픔이에요. 레아가 당한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녀의 마음이 끊임없이 어떠한 결핍에 묶여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을 요구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도 불쌍할지 모르지만 그 속사람도 참 안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레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레아의 모습은 이 레아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없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죠.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레아의 이야기는 먼 옛날 그냥 불쌍하게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아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두 번째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입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 있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있어요.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부터 레아의 시선이 남편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 남편이 내 남편이 했던 그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변화입니다. 환경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남편 야곱은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녀의 삶 가운데 남편과의 관계가 바뀐 것은 없어요. 동생 라헬과 화해를 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라헬과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묶여 있는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레아의 마음과 레아가 보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마음을 바꾸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보고 있던 레아가 드디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히 형평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바꾸시는 거죠. 결핍을 보던 사람에게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에 내가 얽매여 있었는데 그런 사람의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레아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레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로 조금 우리가 시선을 넓게 잡고 보면 레아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7장을 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아가 어디에 장사가 되었다고 되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레아가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벨라굴이 어떠한 장소이죠? 누가 그 자리에 장사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곳이 막벨라굴이었어요. 어떤 의미죠? 언약을 계승했던 사람들의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기록된 그 자리 가운데 레아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던 레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레아를 통해 흘러갔다는 것을 그녀의 삶도 그랬지만 그녀의 죽음 가운데도 영원토록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레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라엘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았죠. 그런데 레아의 삶에 허락하신 그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레아의 자녀 가운데 레위가 있죠. 우리가 레위 하면은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사장 가문이었죠. 레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레위라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또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유다는 왕의 계보를 이었죠. 왕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 시작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라헬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레아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중요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겉모습, 남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되었든 못 되었다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시는 방식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남들이 보기에는 참 불쌍한 여인이었던 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아니 성경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쩌면 이렇게 참 불쌍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으로 이동 중인 그러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핍 속에서,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시작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레아의 아픔을 보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레아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불쌍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길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 속에 생명의 꽃을 피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레아에게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쌍한 레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고 그녀의 삶을 통해 제사장 가문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왕의 계보를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녀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인생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지막에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